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이렇게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와주신 또 제가 13지구라고 우리 13지구에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비 오는데도 오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이동원 목사님의 글을 읽는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인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는 앉은뱅이의 신유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불쌍한 앉은뱅이를 보고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아마도 성령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구걸하는 이 앉은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이 앉은뱅이를 일으켰는데 정말 이 앉은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정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앉은뱅이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천성 장애가 아니라 선천성 장애를 가진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앉은뱅이가 40여세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저는 이 40여세가 40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그 번역본 성경을 읽어보니까 40여세라는 것은 40세보다 한두 살 더 많은, 그러니까 40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82년생, 83년생 이 정도 되는 40세가 조금 더 넘은 그런 분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나이는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이 앉은뱅이는 저랑 비슷한 연배의 인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랑 비슷한 연배의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일어나보지를 못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 앉은뱅이는 40년 넘게 그 누군가와 동등하게 시선을 교환하며 대화를 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40년 넘게 앉은뱅이로 살면서 그리고 거지였는데 얼마나 하대를 받고 괄세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이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언젠가 무덤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앉은뱅이는 누구와도 그렇게 동등하게 시선을 주고받으며 대화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은 그를 내려다봤을 거고 그는 모든 사람을 올려다봤을 것입니다. 그런 이 앉은뱅이에게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앉은뱅에게, 단 한 번도 누구와 동등하게 시선을 교환해 보지 못한 이 앉은뱅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전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하는 거, 직립보행을 하라고 선포하는 거, 죽은 사람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저는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뿜어내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의 이름은 앉은뱅이었던 이분의 40년 묵은 저주를 한 번에 풀어내는, 단번에 풀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에서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이, 또 교육부의 목사님들이, 또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또 우리 김경진 목사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의 40년 묵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소망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설교하고 싶은 구절은 이 앞에 지금 이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건 다음에 나온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러니까 매일 구걸하던 앉은뱅이가 걷고 뛰고 찬송하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을 향해 말한 이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1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나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이 앉은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다그치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이 순간에 이 대목에서 악한 마귀가 베드로와 요한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편의 즉석 설교를 합니다. 그럼 사실 설교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많은 시간의 준비 작업을 요하는 일인데 그런 준비 없이, 그러니까 엄청난 성령의 감동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편의 설교를 했는데 이 한편의 설교를 듣고 무려 5천 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각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을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집단적으로 회심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설교 한편을 했는데 5천 명이 회심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특히 신유의 역사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어쩌면 요즘 말로 하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초대형 메가처치를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악한 마귀는 얼마든지 베드로의 마음속에 네가 얼마든지 예루살렘의 제사장 권력을 능가하는 새로운 종교적 실세가 될 수 있다는 인간의 야망을 부추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수천 명, 수만 명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기도하고 모든 교회가 바라는 일이며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고 훌륭한 일에도 얼마든지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에 침투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인간의 삐뚤어진 욕망으로 변질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미국에서 부흥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있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에 엄청난 그 부흥이 있을 때 그 부흥의 한복판에서 쓰임을 받았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성령의 역사 분별법 그리고 종교와 감정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흥 때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하는데도 그 와중에 귀신이 틈타고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고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성령의 역사인 양 둔갑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거주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얼마든지 악한 영이 침투해서 장악할 수도 있는 매우 신비로운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악한 마귀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 한복판, 즉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5천명을 회심시키는 이 한복판에서도 얼마든지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주름잡는 초대형 종교 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삐뚤어진 인간의 야망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시선의 집중은 권력을 발생시킵니다. 그것이 정치든 종교이든 스포츠 오락 분야이든 인간의 시선과 주목은 권력을 생산합니다. 마귀는 이 메커니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잘 활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특히 소위 유명한 목회자일수록 추종자를 얻고 싶은 욕망을 버려야 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설교를 잘할수록 목회를 잘할 때 추종자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침투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와중에도 설교자의 마음에, 목회자의 마음에 침투해서 야망을 불러일으키는 그 악한 마귀의 달콤한 유혹과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다그치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한편이 13절부터 26절까지가 그 설교 한편입니다. 이 설교 한편은 이 설교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초지일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13절부터 26절에 나온 이 설교를 절별로 다 주의할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약 성경의 예언,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십자가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항상 목숨을 걸고 선포했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인류가 지금까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수는 이틀 내지 3일 동안 이 팔레스타인의 뙤약볕에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극도의 고통을 맛보며 혼절했다 깨어났다 혼절했다 깨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는 인권이 많이 신장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죄수일지라도 고통 없이 죽게 하는 그런 배려를 하고 있는 시대이고, 가능하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사형제도 폐지를 확대해가는 시대이지만 십자가는 그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신경세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맛보면서 서서히 잔인하게 말려 죽여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틀에서 3일 정도 매달려 있다가 죽는 건데 예수님은 육체가 약하셔서 6시간 정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무 죄 없는 분,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이 설교 한 편을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직접 와서 2000년 전에 육성으로, 인간의 육성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순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육성으로 설교를 하셨으니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결국 인간은 수틀리면 얼마든지 하나님도 매달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배치되고 나의 권력에 대항하면 그게 설령 하나님일지라도, 그게 설령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 분일지라도 얼마든지 잔인하게 죽이고도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이렇게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을 가장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이고도 오리발을 내미는 인간을 지금 당장 오셔서 심판하셔도 하나님의 심판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공증하는 사건이 이런 십자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에게만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부당하게 자신을 죽이는 인간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희생과 순종이 인류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는 유일한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이 십자가를 설교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나사렛 청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얘기했던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부활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이런 사건이 가능하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반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과학이나 이성으로 해명되지 않는 어떤 다른 차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인간 이성의 최고점은 이성의 한계를 자각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사건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한복판에 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해명 불가능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며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하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즉 살아생전에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가 살아 돌아온다면, 그가 다시 부활한다면 그 부활은 재앙을 의미하고 파멸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던 순도 100%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보이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은,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가 살아생전에 선보이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죽음을 뛰어넘어, 죽음이라는 세력을 뛰어넘어 이 역사의 엄청난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언제나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얘기했고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얘기하지 않고 항상 구약 성경과 연결지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3장 이 뒤쪽에 이 설교에도 신명기 18장과 창세기 12장, 22장, 26장, 28장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사전 예고하신 사건이며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임을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의 꽃봉오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발하며 다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가 한 일은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노라.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앉은뱅이를 일으켰노라 라고 지금 베드로는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베드로의 설교는 현대 설교학의 관점에서 볼 때 세련돼 보이지도 않고 깔끔해 보이지도 않는 매우 투박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과 무게는 온통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초지일관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주목하며 설교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회심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주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조차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는 것,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셈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데 그분이 설교의 절정을 이렇게 묘사하시더라고요. 설교의 절정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설교자와 청중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에 다 같이 이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충만을 의미하는 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경험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1986년도 4월 19일에 은평구 녹번동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그 카렌다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한때 장사가 굉장히 잘 돼서 돈을 좀 많이 버셨습니다. 그래서 집도 있고 아마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이럴 때 자동차도 여러 대 있고 제가 듣기로는 운전기사도 있었다고. 네. 그래서 좀 잘 나가셨는데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습니다. 네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셨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늘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사업이 잘 되니까 선뜻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실 때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유언이니까 어떻게 거스르지는 못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낮에는 사업을 하시고 밤에 야간 신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야간 신학교를 다니시면서도 처음에는 목회를 하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 사업도 잘 되고 뭐 돈도 있고 한데 뭐하러 이 힘든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몰아치시는데 정말 무섭게 몰아치시더라고요. 일단 뭐가 망했을까요? 네. 네, 사업이 다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업이 망해갖고 제 위로 형하고 누나가 있는데 저희 형이 이제 유리에 이제 머리를 다치는 사건이 있었고 누나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고 결정적으로 저희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좀 일생에 거쳐서 이렇게 여러 번 겪을 일을 한 몇 달 안에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집이 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초등학교 앞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를 주고 이제 저희 부모님도 사시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세준 집에서 애들이 겨울에 그 태권도 하다가 이제 난로를 쓰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불이 번져서 그 저희 집이 다 불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불광동 독박골에서 슈퍼에서 친구들하고 그 달고나를 먹고 있었는데 네,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이제 애들하고 야, 불 구경 가자 하고 막 열심히 뛰어갔더니 저희 집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너무 충격받으셔서 막 쓰러지시고 저희 아버지는 그 불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저희 불타는 집을 보시면서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며 애쓴 모든 것들이 불이 나니까 사라지는구나. 하나님 이제는 불이 나도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항복을 하시고 86년도 4월에 개척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랑 친한 그 신학교 동기 두 분이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 나란히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명 개척 3인방인데 한 분이 86년도 3월에 개척하셨고 저희 아버지가 4월에 개척을 하셨고 다른 한 분이 5월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보다 한 달 먼저 개척하신 이 목사님의 교회가 지금 38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는 수만 명이 출석하는 거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예배당이 제일 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일단 굉장히 큽니다, 교회가. 그 교회를 가보면 무슨 대학 캠퍼스에 온 것 같고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교회의 새 성전 헌당 예배를 2005년쯤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뭐 각계각층에 많은 분들이 와서 축사를 하시는데 저희 우리 통합 측에서도 이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가서 이제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단 교회는 아닌데 그 축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축사를 하시는 자리에 누가 오려 그랬냐면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와서 축사를 하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침례 교신데 근데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면 이제 일이 커지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동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동영상 메시지를 이렇게 틀었던 그 헌당 예배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여러분 개척을 해서 이렇게 정말 큰 교회를 하시는 저희 아버지 친구 목사님은 여러분, 성공하신 분일까요? 실패하신 분일까요? 네, 네, 성공하신 분이죠. 네, 너무 복잡하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개척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하신 거죠. 네, 성공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보다 한 달 늦게 개척하신 저희 아버지 교회는 지금 현재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때 교회가 한 80명, 100명까지 갔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 아버지도 또 간경화로 이렇게 돌아가실 뻔도 했습니다. 저희 집은 계속 어려웠고 가난했고 한때는 교회가 정말 거리에 내앉고 해체될 뻔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한 지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회는 작고 그럼 아무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하시는 그럼 저희 아버지는 그럼 성공하신 분일까요? 실패하신 분일까요? 네. 네. 실패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 기준을 바꾸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주목하느냐. 그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가 목회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 내가 목회에 실패했다라는 그 생각이 가장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군종 목사로 있을 때 아버지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우리 주영교회가 작지만 저는 아버지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주영교회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형과 누나, 저를 길러내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내셨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길을 줄곧 걸으셨습니다. 그 자체로 너무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맛있는 걸 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주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 봉사를 하실 때 별로 주목받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주목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이 책의 제목도 참 멋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 책의 원서, 이제 영어 원서를 샀는데 그 영어 제목이 참 더 멋있더라고요. 그 영어 제목은 Long Obedience, 긴 순종,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으로의 긴 순종. 그 밑에 부제가 Discipleship in an instant society, 인스턴트 사회에서의 Discipleship, 제자도는 한 방향으로 길게 순종하는 것이다. 같은 방향으로 길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한길 가는 순례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이런 순례의 여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앉은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세상을 향해 선포할 때 바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